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가 이번 주 동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특징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가지 않고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지껏 자신이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좀 전환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무엇이건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충성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그런 환난을 다 잘 감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거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잡당하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지금이고요.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또 선포하시는 그 두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셨던 것만 놓고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고 또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고백할 때에 교회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교회 주인도 주님이 되시고 교회 목자도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 보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주변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인사하러 다니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권면도 듣고 또 가르침도 받고 했는데, 처음에 개척한 뒤 얼마 있다가 이제 이 봉천역 쪽에 있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인사를 갔었습니다. 거긴 뭐 저를 아는 분은 없고 그냥 뭐 이 윤종하 총무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시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교회가 근처에 있으니까,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한번 인사를 가서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구성한 뒤에 너를 목회자로 청빙을 한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네가 네 밥벌이로 네 생계수단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지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당장 교회 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일단 뭐 제 밥벌이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만, 야, 나보다도 말을 더 세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디 이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건 네 생계수단일 뿐이니까 그냥 문 닫아라. 이렇게 참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뭐 저희 아버지 또래이신 분인데 뭐 함부로 막 뭐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안 되면 그분이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는 노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배 목사들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예 소속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도 순종하기가 좀 어렵고 노예 소속되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가서 노예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참 생각이 가끔씩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뭐 지금도 사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내가 개척해서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 받는 종에 불과한 그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를 세우고 내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씩 이렇게 해봅니다. 물론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디 가서 밥벌이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것만큼 그거 못 받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또딴데 가서 돈 벌려고 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세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더 이상 이 유대인 중심이 아니고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겠다. 회당 가지 않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추인해 주신 거죠. 맞다.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 그리고 네가 세우는 것이 네가 세우기 위해서 네 밥벌이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내가 이 백성들, 내가 이성 안에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도구로, 또 그들을 구원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우리들이 보면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지만 누가 뭐래도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면서 11절에 보시면 이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교회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심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해롭게 못할 거다 했으면 사도 바울이 뭔가 사역을 할때 아무도 대적을 하지 않고 환난도 핍박도 없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막 은사가 많으신 분이 오셔서 은사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 사자는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러시면서 성도들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몸에 손을 대보라 해. 손을 대면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 뒤에다가 옆쪽에다가 매트리스를 쫙 펴놓고 그리고서는 목사님한테 와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 앞에 찾아와가지고서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쭉줄 서서 만져보고 싶은 사람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대니까 이 사람이 그냥 뒤로 털퍼덕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날아가서 저쪽 가서 쓰러지는데, 야, 이게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하는 거구나. 저런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렇게. 또뭐한 번은 그분이 똑같이 다 누워봐라. 천국에서 천사가 목욕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저런 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현실에서는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그 목사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끌려가고 매를 맞고, 또 여러 가지 모멸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도 너를 만질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해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을 안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지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령님의 역사함 가운데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세우고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고린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보면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뭐 가령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을 일으켜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왔다. 그것은 막 소를 끌고 왔죠. 제사를 드리겠다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치유를 한다든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 기적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록으로는 없습니다. 기록상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적들을 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기록은 요거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처음에 기초를 잡아갈 때 교회답게 세워져갈 때에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이 다 합쳐지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주셨고 바울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잘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이 믿음의 토대 위에 그리고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권세 위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여러 고난이 있어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들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말씀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도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일일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피차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 뜻에 합당케 하여 주시고 천년 고난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 베푸시는 능력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들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과 권면이 또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이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